뉴스를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8월 24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북한은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태풍이 또 올까? 좀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요즘엔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들이 많아서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분들 참 많았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분들이 주말을 집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북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셨나 궁금해지네요. 벌써요. 8월도 이렇게나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부턴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조금 더 활기차고 안전해지셨길 바랍니다. 자,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 시간은 미국 대통령 선거도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뽑힐까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베 씨와 가족 등 5명은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베 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1월 8일에야 북미 협상을 통해 송환된 인물입니다. 배 씨 측은 당시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항상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습니다. 한반도에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가 26일부터 한반도에 시속 200km가 넘는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은 26일 오후에 제주도를 통과한 뒤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에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나갑니다. 이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다가 27일 오전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느린 이동속도로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 보고를 자청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며 대단한 날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D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입원 후 사흘 안에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주요국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3일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인용해 7월 현재 선진 경제국가들의 부채가 세계 GDP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차 대전 후에는 급속한 세계적 경제 성장 덕분에 선진국 채무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코로나19와의 사투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북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각종 건설 사업이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줄줄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강조가 되면서 인민경제가 경제 봉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에 빠졌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주변에서 진행되던 여러 건설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러자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 사업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나요?
네, 먼저 양강도 회산시에 있는 공장 몇 개가 건설이 중단되거나 멈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해산시 성우동과 마산동에서 시작된 주유소와 송동 2동에 건설 중이었던 해산 김치 공장 건설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멈추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기업소에서 진행하던 작은 공사들도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사업으로 지방 건설 사업이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 지방 지역에서 진행되던 건설 사업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무역의 차단으로 네. 건설 자재를 담당했던 무역회사들이 자재난에 빠지면서 건설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건데요. 예. 그동안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밀무역 형태로라도 자재를 들여왔지만 북중무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평양종합병원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지구 등 국가대상 건설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자재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김치공장처럼 중앙당이 강조해온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공사라고 할지라도 건설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니까 북한도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한 곳에 몰아주기를 하느라 또 지방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분위기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의 지원 없이 돈의 힘으로만 공사를 해야 하는 곳은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예.
나라에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건설을 하자고 호소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구호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자력갱생을 강조하지만요. 중국 등 외국과의 무역이 끊기면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입니다. 상황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황 또 어떻게 타개를 해나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사회 안전성이 정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거나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 사업과 처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함경북도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 최근에 정부가 정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민과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고 사는 거주지 불분명자들을 사회 안정성이 책임지고 10월 10일 당 창건일 전까지 전부 정리할 때에 대한 지시문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좀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혹시 뭐 늘어나거나 그랬나요?
네, 최근 북한에서는 네.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집을 팔고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비워두고 먼 친척집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등록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같은 현상은 수도 평양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양에서도요?
예, 특히 이 경우는 지방으로 시집을 간 여성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혼한 뒤에 도로 평양으로 돌아와 친정집에 얹혀 사는 경우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직업도 없이 조직생활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어서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좀 전에 이 지시문을 내렸다고 해주셨는데요. 북한 당국의 지시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사회 안정성이 주민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말고 사회 질서 유지라는 원칙에서 100% 장악해 거주지 불분명자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만 17세부터 65세의 주민 가운데 지시에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노동 단련대에 보내라는 지시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거주지 불분명자 가운데는 반사회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들이 국경까지 스며들어 탈북을 시도하거나 실제 외국으로 달아나는 현상들도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시바삐 본거지로 돌려보내 안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당국의 명령을 하달받은 사회안전성, 그럼 이번 지시를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회안정성에서는 인민반대를 통해서 주민 요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시장이나 역전, 시내 주변을 떠도는 꽃제비와 주민들을 전부 장악하고 불러들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 국경 지역에는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와 같은 내륙지대에서 들어와 떠돌이하는 주민들을 특별 단속으로 잡아들여서 단련대에 등록시키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요즘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함경북도는 단련대에 들어온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한 방에 15명씩 수용해야 할 감방에 20명씩 채워도 자리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당국의 조처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단련대에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몇 달씩 외지에 머무르며 장사하다가 붙잡혀 들어온 여성들도 있는데요.
예.
이들은 법적으로 이미 단련대 처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갑자기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인원이 불어나자 단련대에서도 이를 수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예.
어떤 단련대 간부들은 이를 기회로 해서 뒷돈을 받고 몇 달씩 강제 노동을 삭감해주며 돈벌이 기회로 삼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좀 뒷돈을 받고 좀 삭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기회를 얻고 있군요. 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북한 주민들이 여러모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근본적이고 좀 인권에 부합하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를 통틀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이 운명이라는 단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칼 군무돌, 인피니트와 같은 소속사의 후배 걸그룹입니다. 2014년에 데뷔한 러블리즈가 2016년에 발표한 노래 데스티니 들어볼게요. 정말 뭔가 운명적인 느낌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를 함께 느껴보세요. 너는 내 데스티니. 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벌써 8월 3일입니다.
네.
앞으로 정확히 세 달 후에 미국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열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도 한국처럼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죠.
네.
그런데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거기와 달리 이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가지고 이제 막강한 권한이 이제 집중 제정된 그런 제도인데
네.
의회가 국민의 대표가 이제 구성한 것이라면은
예.
그 의회하고 견제 또 협조 관계에서 이제 국사를 집행하는 게 이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대통령제의 또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영국이 이제 또 의원 내각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영국식 그런 제도하고 미국식 제도하고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국가 형태가 있죠.
네.
그 만약에 프랑스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도 있는데 의회에 또 많은 권한이 또 가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있다면 미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각 지방 정부, 우리는 이제 보통 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지방 정부에 그냥 지방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적인 권한이 있죠.
네.
그 법들도 다 따로따로 그 고유의 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정부들을 연합을 해서 대외 정책,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게 이제 연방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라 하면 그 연방 정부의 이제 그 수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당의 양당 대결 구도가 이제 자리를 잡아왔죠. 옛날에는 휘그당이라는 게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
네.
그 민주당 공화당 물론 조그마한 군소 정당이 있지만 이제 힘이 그리 세진 않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각 주별로 그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인단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어떻게 보면 간선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각 주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투표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A, B가 대결을 하는데 A 후보가 이기면은 A 후보 쪽의 선거인단이 전체가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주에서는 비후보가 있다면 비후보의 전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근소한 차로 이기든 아주 그 월등한 차이로 이기든 간에
네.
이기기만 하면은 선거인단 전체를 다 확보를 하는 거죠.
아,
각 주마다.
참 독특한 제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체 주의 그 선거인단을 다 합해서 어느 쪽 후보가 더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했느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정해지는 거죠.
네.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직접 하는데
네.
그냥 다 가서 하잖아요. 투표권이
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득표수를 합산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확보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좀 실제 득표수랑 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갑이라는 구에서 A 후보가
네.
월등한 표차로 이겼어요.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주에서 B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네.
그러면은 전체 표를 합치면은 A 후보가 훨씬 표를 많이 얻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선거인단은 그러니까 갑 구에서 전체를 A가 가져가고
네.
저기 을 그 주에서 B가 전체를 다 가져가고
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이길지 모를
그러네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 인구 수에 따라서 이 선거인단이 정해지니까 선거인단 수는 일정하지가 않고 주에
네,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전체 득표수로는 이기고도
예.
전체 그러니까 선거인단 확보해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예, 좀 뭐 이건 이상한,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의 단일 국가라면은 전체 국민의 어떤 그 의사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고도 대통령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이 연방국가잖아요.
예.
연방국가라는 것은 각 주의 독특한 그런 그 뭐 법이라든가 경제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네.
교육 체계 같은 것들도 조금씩 다른데 그런 거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 각 주들의 독립성을 유지를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세계
네.
국제기구 UN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각 나라마다 한 표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하고 전체 인구수로 따져가지고 표를 하자 그러면 중국이 제일 많이 표를 행사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도 한 나라, 한국도 한 나라. 이렇게 한 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한 나라에서 한 표씩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방 국가의 특징이라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트럼프 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지만 또 네. 다른 후보가 또 지금 우세를 보이는 후보가 있다고요? 네.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네. 이제 강한 그 두 정당으로 양당 구도로 돼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예. 공화당 중에서도 공화당이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주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굴러온 돌,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짠하고 나타난,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네. 그런 후보인데
원래 사업가였죠.
그렇죠. 예. 부동산 사업가였었죠. 예. 그런데 그 반대 정당이 민주당.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조금 진보적 색깔을 더 가지고 있고 네. 공화당이 좀 보수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대통령 현직 네. 대통령이니까 공화당 후보로 나와 있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이분이 과거에 저 부통령을 했었죠.
예.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었는데 이번에 후보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절대적으로 네. 우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거 2016년에도 그러니까 4년 전 선거할 때 여성 후보였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
네네.
그 선거 전에 치러진 그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맞아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네. 결과는 완전히 딴판.
저희도 놀랐죠. 한국에서도.
깜짝 놀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혹시 그럴 수 있을까?
맞아요.
근데 이번엔 네. 조금 다른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예.
사실 4년 전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어차피 여론조사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되겠네.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난 별로 좋아하지 네. 않으니까 난 안 찍을래. 이렇게 하면서 안 간 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로 깜짝 놀라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무조건
가야겠다.
예, 찍을 것이다. 그래서 네. 4년 전 저 투표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아까 조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 있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그해 여름에
네.
여론조사를 해서 이기던 후보가 항상 이겨왔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의 경우는 74년 전에 딱 한 번.
74년 전이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이외에는 여론조사에서 1등한 후보가 예. 사실은 대통령까지 간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한번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선거 후보로 나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임제니까.
예, 이건 미국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왜 예.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네. 가능합니다. 예. 미국은 다시 재선이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는 보통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후보에는 거의 나오죠. 정말 인기가 없을 경우에는 뭐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후보로까지는 나오는 네.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고 보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네.
한번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선이
또
됐던
했었죠.
그런
예.
경험이 있죠. 한
네.
그럼 총 몇 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좀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여기에 특히 이번에 이 투표 방식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던데
네.
우편 투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또 뭔가요?
왜 그러냐면요.
네.
우편 투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우편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투표장에 직접 가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투표 용지를 나눠주면은
네.
그걸 가지고 기표를 한 다음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네.
그 부재자 투표라는 것도 계속 있어 왔는데
네.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투표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투표용지를 보내줘서 그걸
네.
찍어서 다시 보내라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랑.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예.
보니까 직접 나오지 말고 그러면 원하면은 우편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것도 주마다 다르지만
네.
어떤 주는 모든 그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다 보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투표장에 가져가서 찍던
네.
아니면 집에서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던 그건 자기 마음이
그런
주가 있고 뭐 어떤 주는 저기 보내달라고 하면
네.
보내주는 그런 주가 있고 다 다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좀 많이 좀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우편 투표 말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거 가지고 좀 부정까지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
투표장을 갑자기 바꿔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어딘지 헤매다가 투표를 못하는 경우 이상한 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편 투표가 안전하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반발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입후보한 이 두 명의 후보 트럼프 그리고 조 바이든 자, 약간 정책적으로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네. 대표적인 거 좀 짚어주시죠.
그 대외 정책에서 네.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그 전 대통령들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소위 고립주의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뭐 경찰 행세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우리가 경찰 노릇을 하냐?
네.
돈만 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이익만 챙기겠다. 그래서 영어로 America First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그거를 근데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그것 때문에 미국이 더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네.
그걸 다시 복원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뭐 미국 대통령 뽑는 거니까 미국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세계의 어떤 그 지도자적격의 위치를 올려놓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양자 외교니 고립주의니 이런 게 미국을 망치는 길이다. 다자 외교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탈퇴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네. 다시 전부 가입하겠다 이러고 네. 있죠.
그렇군요. 뭐 기후를 살리자라고 만든 파리 조약도 탈퇴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복원을 하면서 좀 강대국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의무도 지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워싱턴의 이단하다 이런 이제 별칭이
네.
많이 불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정치인으로 쭉 커온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그러니까는
예.
부동산 그 재벌이다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대중 영합주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민들이 듣기에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
그리고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함직한 하지만 이걸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좀 창피한 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 이런 생각들이 나만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대통령이 될 사람도 저런 말을 하네. 그러면서 그런 모든 표를 쫙 흡수해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단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외교 노선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달랐었죠.
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영어로 이게 탑다운이라고 해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럼 밑에서 이제 그걸 맞춰서 하는.
네.
그러니까는 그게 글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을 것 같긴
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북한과 그 미국 간의 대화를 했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했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어쨌든 대화를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한 번도 못 해본 대화를 해봤다는 것.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그 대통령의 결단으로 하는 탑다운 이게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엉성한 이게 없었어요.
못하고, 네.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마도 다시 원위치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연 한반도 정책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동안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좀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모든 방향이 좀 정해진 면이 있다면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좀 절차를 밟아서
그렇죠.
해나가는 좀 더 차분한 방식의 그런 정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 어떤 후보가 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회장 시간에는 전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쿨의 신나는 여름 댄스곡들도 좋지만 이 서정적인 발라드 곡들도 생각보다 많이 불렀고요.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쿨이 부르는 작은 기다림 함께 들어볼게요. 뭔가 복고풍의 추억이 몽글몽글 솟아나게 하는 노래인데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기다림에도 하루속히 행복한 응답이 와주기를 바랍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코로나19 정말 재확산세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소식도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가 현재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전국의 각 대학은 올 상반기 졸업식 취소에 이어서 하반기 졸업식도 진행이 취소되거나
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의미 있는 대학 졸업식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그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요즘 굉장히 심각해요, 상황이. 그래서 위기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졸업식을 연다는 게 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방식의 졸업식이 네. 실제로 열렸는데요.
아, 그래요?
홍익대학교는 지난 21일 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졸업식을 기다렸던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졸업장을 차를 탄 채로 받고 지나가는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졸업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날 졸업식을 지원한 인터넷 기술 기업 KT는 대학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고자 졸업식을 고대해온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이색적인 방식의 졸업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졸업식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굉장히 이색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네.
이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드라이브인 졸업식에는 학사모를 쓴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각자 차량에 탑승한 채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홍익대학교 양우석 총장의 축사, 그리고 뮤지컬 배우 남경주 공연예술학부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 만든 졸업 축하 무대,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졸업장 수여식, 그리고 졸업생들의 학사모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차에 탄 채로 진행된 것만 빼고는 일반 졸업식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박수와 환호를 내지 못하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의 비상등을 깜빡이고
네.
손을 흔들어야 할 때는 그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왔다 갔다 켜는 방식으로.
비 올 때 쓰는 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졸업식을 축하를 했는데요. 졸업식에 참석한 차량마다 그 졸업을 축하하는 풍선이 달렸고 자동차 극장을 연상케 하는 대형 화면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날 졸업식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생중계가 됐다면서요.
네, 졸업식 행사 전 과정은 이 홍익대학교 및 K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졸업식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과 학부모, 또 졸업을 축하하는 친구들과 지인들 모두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또 행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네.
각자의 공간에서 이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도 화면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졸업식 정말 또 졸업생들에게는 뜻깊은 행사인데 어쨌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렸다고 하니까 좀 신선한데 사실은 네. 졸업식 외 영역에서는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이미 굉장히 익숙해진 방식이잖아요.
네.
북한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드라이브 스루는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쓰이는 용어로
네.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음료를 주문해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을 가리킵니다.
네.
처음 생겨난 건 미국이지만 요즘은 한국에도 이 드라이브 스루형 매장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사실 원래 있었잖아요.
네.
이게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이 코로나19 진단에도 이게 쓰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네.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그리고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말합니다.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검사 시간을 줄여 의료기관 내 감염과 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인데요.
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감염병 검사는 2009년에 신종플루 당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네.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시행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또 장기화되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외식 업체들도 이 포스트 코로나의 생존 전략으로
네.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로 매장이 폐쇄되고 또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 차에 탄 채 상품을 매매하는 방식이 최선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네.
아, 미국의 인기 패스트푸드 전문점 이 쉐이크쉑이
우리가 쉑쉑버거라고 보통 부르는 네. 거기죠.
이 내년까지 대부분 매장에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편의점으로 꼽히는 와와의 경우도 오는 12월 이 드라이브 스루 전용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이런 곳도 향후 몇 달 안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미국 갔을 때 이 쉐이크쉑, 쉑쉑버거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여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최근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신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할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높이고 있고
네.
또 올해 말부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완전히 종식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오늘 설명드린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양한 비대면 형태의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 상반기 스타벅스의 매출의 90%가 드라이브 스루나 아니면 그 손전화로 하는 모바일 주문을 통해서
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할 때 앱으로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주문하고
사이렌 오더.
예, 네, 사이렌 네. 오더. 역시. 네,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고 바로 그냥 찾아오기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네.
이 드라이브 스루나 배달에 특화된 업체들의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면서요. 이 방식은 앞으로 구매자들의 열광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서 또 뜨는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영역 중 하나인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졸업시계까지 드라이브 스루가 활용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1, 2, 3, all simple as do, re, mi, ABC, 1, 2, 3, baby, when me.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쇼핑 같은 거 할 때 보면 물건을 유난히 금방 잘 고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요. 그럴 땐 보통 야, 너 눈썰미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You pick up things quickly. You pick up things quickl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pick up, P-I-C-K-U-P, pick up은요, 주워서 들다 라는 뜻의 수거고요. quickly 하면 빨리 라는 뜻이죠. 너 물건을 빨리 드네? 직역하면 이런 의미인데요. 눈썰미가 있다. 물건을 잘 고른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너 눈썰미 있구나. You pick up things quickly. 자, 여러분도 필요할 때 사용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25일 화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6도, 해산 19도, 강계 함흥 청진 21도, 원산 22도, 신의주 23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24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21도, 해산 25도, 강계 26도, 청진 27도, 신의주 함흥 28도, 평양 해주 29도, 사리원 원산 30도, 개성 3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오전에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1% 하락한 42.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3% 상승한 19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91.07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이 여름에 떠오르는 그립고 낭만적인 것 중에 평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골 할머니 집 앞마당에 놓인 평상이나 시골 동네 여기 커다란 나무 아래 놓인 평상, 그 위에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둘러앉아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자, 그런 추억이 있는 어른들도 많겠지만요.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드라마나 영화 또는 예능 방송을 통해 그런 평상의 정겨움을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부터도 뭐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정겨운 시골집이나 평상에서의 행복한 한때를 보면요. 아, 나한테도 저런 시골집이 정말 실제로 있었으면, 여름이면 저런 평상에서 정겨운 일상을 실제로 누려봤으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한국의 여행지에선 너무 상업화돼서 계곡 근처 같은 데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평상들을 오히려 치워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억과 정겨움도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요, 바래지 않는 소중한 추억과 정겨움들을 늘 곁에 두고 사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좋은 노래 정말 많이 부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 중 한 분입니다. 윤도현 씨가 부르는 사랑했나 봐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